1월 11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권 후반기 정책 기조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년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키워드는 경제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한 건 처음이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신년사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 신반장, 신년사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신반장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북한 관련한 속보가 많은데 어제 밤에 열병식을 했다는 거죠?
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어제 심야에 열병식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네. 북한이 노동당 조직 개편을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가 됐습니다.
총비서요?
네, 네. 여전히 1인자이고 더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승승장구하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직책이 강등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네, 일단 그 배경 상당히 관심거리고요. 자, 류 반장,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하원에서 탄핵안이 표결될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4년 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분위기입니다.
네, 이르면 내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소식 들었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새해 국정운영 키워드로 회복과 도약, 포용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또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직접 사과를 했죠. 남북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신반장하고 얘기했지만 북한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했고 또다시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도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올 한 해 본인의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를 준비해와라. 저는 올해는 고장난명으로 뽑아봤어요. 손바닥도 이제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도 협업하고 협치하고 또 저희도 회의 때 협업하자는 차원에서.
네, 제가 뽑은 건 이겁니다. 출래 불사춘. 그래서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새해가 왔는데 네. 좀 새해 기분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새자를 뽑아봤고요.
네. 신반장은?
저는 영구 없다.
뭐요? 뭐?
영구 없어? 없다. 네, 영구 없다로 끝이 나서 좀 이상하지만 올해도 많은 일을 구해서 열심히 살며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겠다라는 저의 각오를 한번 담아봤던 문구였죠. 자,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사실 류 반장에게 한 표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역대급 한파에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까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새해인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같은 마음인 듯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네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우선순위에 따라 전 국민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희망을 전하면서 회복, 도약, 그리고 포용 세 가지를 2021년의 목표로 꼽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주가 3천 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격의 코스피입니다. 새해 들어서 사상 첫 3,000선을 넘더니 오늘은 장중 3,260선까지 올라갔다가 3,148.45에 최종 마감했습니다. 역대급 기록도 나왔죠. 오늘 하루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사들인 것만 4조 3천억 원어치, 일별 코스피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입니다. 요새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래, 10만 전자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고요. 나만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월급개미파에 속하는데요. 실물 경기는 최악인데 주식만 오르는 건 과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걸 우려하는데요. 새해 들어서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재개하자마자 나흘 새 4,500억 원이 폭증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에 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오른 거죠. 이런 속도로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오르는 걸 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저거를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달라붙기 시작하니까 조그만 재료 하나만 던져줘도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자는 그럼 폭등한 부동산을 사겠느냐, 그나마 살 수 있는 건 주식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근로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주식 투자밖에 답이 없다, 이런 논리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늘 자신감 있게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부동산 문제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 집값 문제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재벌과 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뒤지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미터가 YTN 이래로 실시한 1월 첫 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35.5%로 나타났습니다. 6주 연속 30%대인데요. 반대로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0.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은 연말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통해서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신년사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관심사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경제 29번이고요. 코로나 16번, 회복이 15번 순입니다. 항상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평화도 6번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면서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공개된 8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만 핵을 36번 언급했습니다. 핵 기술을 고도화하고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하라라고 말했는데요. 그간 떠돌던 핵 추진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도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공식화했습니다. 대미, 대남 메시지도 냈는데요. 누가 집권을 하든 미국의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비선제압에 나섰고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남북 합의부터 이행하라며 관계 회복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직위 변화도 있었습니다. 당대회 엿새째인 어제 국무위원장에서 노동당 총
비서로 추대됐습니다. 늦은 밤 당대회 관련 열병식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북한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 주거 문제 송구.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에는 그 신년사 발표와 신년 기자회견을 같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는 좀 시차를 두고 그 따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신년사에서 새해 국정 방향을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좀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형태고 아마도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언급했습니다. 아까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회복과 도약, 포용 이렇게 세 가지죠. 역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데 주안점을 뒀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사 발표에서 코로나라는 기나긴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국 경제는 미래 전망이 밝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무료로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드는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송구한 마음이다.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고 공급 확대 역점을 두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병창흡 신임 국토부 장관을 임명장을 주면서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질 좋은 중상층용 임대주택까지 확실한 공급 대책을 세우라 당부의 영장 선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어쨌든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식 사과는 뭐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조 반장도 얘기하고 이제 류 반장도 얘기했지만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요 뭐 일자리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그 많은 분야에 대한 언급을 문 대통령이 했고요. 상대적으로 정치 분야에 대한 언급은 좀 적었던 걸로 보이죠? 신반장.
네, 올해 신년사에서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경제 관련 내용으로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제라는 단어 자체도 가장 많이 등장을 했죠. 네. 29번 등장을 했고
29번이요.
네. 네, 반면에 뭐 야당, 국회, 협치같이 단골로 등장을 했던 이 단어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협치 안 나왔어요? 네, 보장남명 그거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깝네요. 해서 엮으려고 네. 한번 해봤는데 네. 오늘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이 사면도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두고 문 대통령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경제 민생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언급은 짧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칭을 그랬던가요? 하지 않고 네. 뭐 공정을 키워드로 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 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네, 권력기관 개혁 안에 포함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법제도적인 개혁이라는 말이 아마 공수처 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올해 첫 주례 회동을 가졌잖아요, 박 반장. 정인이 사건이 주로 거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그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인이와 양부모를 분리시킨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가 화답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뭐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업종별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대책에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도록 개선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유 반장.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신년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역시 그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총력을 다하겠다. 혁신 성장과 탄소 중립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신년 회견이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기다전 신년 회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지만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백신 자주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입니다.
특히 야당인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고장난 시계처럼 공동 번영만 반복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핵주먹을 쥐고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그 주말 사이에 이제 핵 잠수함 뭐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밝혔고 그럼 일주일째 지금 8차 당대회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를 했고 어제 밤중에 열병식을 뭐 거행한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시각 뉴스룸이 나와줘야 하는데
오늘 좀 오늘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네, 원고를 좀 늦게 써서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각 뉴스룸이고요. 미니 네. 이 시각 뉴스룸이고요. 자, 북한이 당조직 개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1인 집권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북한이 그제 당 규약을 개정해서 기존의 당 정무국 체계를 비서국 체계로 5년 만에 전환을 했는데 이에 맞춰서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또 명실상부 북한의 최고 지도자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한 변혁과 기적의 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치올리면서
네, 반면에 그동안 지위가 수직 상승하면서 뭐 당 2인자 아니냐 이렇게까지 네. 수정이 됐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 정치국 후보 위원 명단에서도 빠지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화제가 네. 되던데 그럼 좌천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직함으로 보면 그런데 아예 뭐 좌천됐다 이렇게까지 네. 보기는 좀 어렵고
아, 그래요?
사실 네. 그동안 김여정이란 인물이 김정은의 후계자라는 타이틀로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국정원에서도 뭐 약간 상당히 그런 식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 자체가 좀 정치적인 네.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공식 타이틀을 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또 지난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 이번에 노동당 인사를 보면 대남 대미 라인이 대폭 물갈이가 됐습니다.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인사를 보면 그간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이성건 외무상은 후보위원 자리는 유지했지만 맨 마지막에 호명이 되면서 서열에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그 대남 강경파로 평가받은 김영철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존의 협상 창구를 좀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도 발견이 되고 예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조금 강등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네요. 그나저나 어젯밤에 심야 열병식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어제 심야 시간대에 김일성 광장에서 당 대회 관련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북측에서 관련 보도가 나와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조선중앙TV 등의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공개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를 공개할지 그런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향후 있을 정식 행사를 위한 예행 연습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행사 내용을 정밀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규모는 신형 무기를 대량으로 공개한 지난해 10월보다는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네, 전례를 보면 북한이 열병식 장면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영상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영상이 확인되면요. 뭐 오늘 들어오면 이제 오늘 다시 얘기를 하고 뭐 아니면은 저희가 내일 정치부에서 다시 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 주거 문제 송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르면 내일 하원에서 표결에 돌입할 수 있는데요.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또다시 모종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취임식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유정아 반장이 관련 속보를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He's out of office, but there is strong support in the Congress for impeaching the president a second time.
이제 임기가 딱 9일 남았지만 여전히 국제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 남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오늘 발의될 예정입니다. 최소 195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탄핵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이르면 내일 표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초유의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당일 아침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했죠.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All of us here today do not want to see our election victory stolen by emboldened radical left Democrat.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네, 미국 하원에서의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과반 찬성이면 통과인데 이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문제는 상원입니다. 네, 3분의 2, 즉 67% 이상을 득표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수는 50대 50입니다. 공화당에서 추가로 17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미국을 더 분열시킬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취임식과 임기 초기에 전직 대통령 탄핵 이슈가 온 나라를 뒤덮는 건 좀 싫겠죠. 일단 하원부터 처리한 후에 상원으로는 바이든 취임 100일 전후에 탄핵안을 송부하는 단계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등을 떠밀려서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영화 같은 장면들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이 그야말로 폭력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다시 무력 시위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지자들이 개설한 사이트에는 Sunday, Gunday 키워드를 단 글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둔 이번 주말 무장 행진을 하자는 제안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임식 당일 워싱턴 DC에서 100만 민병대 행진을 벌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잔칫날을 준비해야 할 워싱턴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주 방위군 5천 명을 의사당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가는 행사장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고 길 건너편에는 커다란 덤프트럭을 세워놨습니다.
언론과 여론을 모두 적으로 돌린 트럼프의 마지막 무기라고 할까요? 트위터 계정도 영구 정지됐습니다. 트위터가 가장 문제 삼은 트윗, 바로 20일 취임식에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이른바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는 거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보수 세력들이 주로 많이 써온 팔러로 이른바 디지털 망명을 했는데요. 이 팔러 앱마저도 구글과 애플이 다운로드 차단에 나서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누구보다 트위터를 영리하게 이용한 사람이었죠. 노골적으로 바이든을 조롱하면서 정적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가 하면 멀쩡한 미국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당시 베일에 쌓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직후에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험은 없다, 이런 트윗을 쓰면서 저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외신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육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트위터를 선거 불복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경고 딱지를 받더니 결국 계정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의사당 습격을 주동했던 사람들도 잇따라 체포됐죠.
먼저 스스로를 샤먼, 그러니까 점성술사라고 칭하는 제이크 엔젤리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털모자와 뿔이 달린 헬멧을 쓴 채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책상에 마치 전령군처럼 발을 올려놓은 이 사람, 총기 옹호단체 리더인 리처드 바넷이란 사람입니다. 책상에 있던 편지까지 챙기고선 25센트짜리 동전을 봉투값이라고 던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제이크 엔젤리는 애리조나에서, 리처드 바넷은 플로리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모두 불법 침입과 난동 혐의입니다. 의사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올렸던 백인 우월주의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소속 닉 옥스도 하와이에서 체포됐습니다. 17명이 연방법원에 기소됐고 40명도 워싱턴 DC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더 추적 중입니다. 트럼프 탄핵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임기를 열흘도 안 남긴 트럼프 대통령을 굳이 퇴임한 이후에까지 탄핵을 하려는 이유, 바로 2024년 재출마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일단 공화당 인사들, 특히 상원 의원들도 잇따라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통과 법, 제도를 옹호하고 지향하는 보수, 공화당의 입장에서 의사당을 폭력으로 유린한 극우 세력들이 곱게 보이긴 어렵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됐습니다.
Well, I think the best way for our country, Chuck, is for the president to resign and go away as soon as possible.
They did not just break down the doors of the building that housed the American democracy. They trampled the very principles on which our country was founded. President Trump is a failed leader. He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worst president ever.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을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36개 독립보험사연합체와 세계적 호텔체인이죠, 메리어트 등의 기업이 해당 공화당 의원의 기부를 중단한 겁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도 당분간 공화당도 민주당도 정치 후원은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론도 이미 등을 돌렸죠. 네, ABC 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이번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은 민주주의의 종주국 역할을 해왔죠. 이번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초유의 퇴임 후 탄핵 절차 개시, 트럼프 트위터는 영구 정지.
네, 터미네이터도 한마디 했네요. 아놀드 슈워제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 정치도 상당히 열심히 했던 인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몰린 그런 국면입니다. 아까 이제 유 반장이 얘기했지만 이미 국민 여론도 상당히 악화돼 있고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번이 그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맞죠? 두 번째죠. 네. 오늘 발의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월요일인 오늘 그 탄핵안에 앞서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시키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각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펜스 부통령 대통령은 현재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처리한 후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표결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네, 폭력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지난번에 저희도 얘기했지만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취임식이 안 간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당 습격 사건 직후에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차분히 진정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예. 네.
하지만 이후에는 그 바이든 취임식 불참을 공언을 하면서 다시금 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텍사스주 국경 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텍사스 장벽은 멕시코의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정책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멕시코하고 아주 뭐 충돌이 많았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의회에서 탄핵안이 논의되는 시점에 이곳을 굳이 방문을 한다는 게 탄핵안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다만 취임식 당일에 2024년 재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 이고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는 건 152년 만입니다.
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 인사들도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대거 사임을 했습니다. 사표를 다 썼고요. 지난해 3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대사가 사의를 표했고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부보좌관 그만뒀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보좌하던 스테퍼니 그리썸 비서실장 등도 모두 함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Wednesday was a fundamental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 speaks to what's, what makes us American, which is why you saw so many resignations this week.
네, 자 그렇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뭐 일방적인 뭐 동맹을 선언했었죠. 민트 동맹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불복 시위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의원이 귀국을 해서 오늘 경찰 조사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 의원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귀국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민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주최했는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 전 의원.
예, 민 전 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면서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뜻밖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시에 또 등장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불복 동맹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민경욱 트럼프 이른바 민트 동맹을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그 의사당 습격 사건 때도 태극기와 성조기가 같이 목격이 돼서 조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 전 의원의 위원장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그동안 참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영구 계정 정지가 됐네요. 예전에 이제 고속 승반장이 있을 때 제가 그 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고반장한테 그 트위터에 글 좀 남기라고 했거든요. 고반장이 몇 번 남겼어요.
고반장은 실제로 거기 고전 반장. 전에 되게 좀 집착. 아니 아니다.
맞아요.
고전 반장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했죠. 저희가 네. 많이 놀리잖아요. 네. 한국말로 질문.
한국말로 질문. 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제 고속승 반장이 이제 글을 많이 올렸는데 답은 한 번도 달린 적이 없었어요. 아직 기억이 납니다. 자, 뭐. 어떡할까요? 트위터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트위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한 것에 대해서 좀 반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반장 대 반장 토론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아, 제가.
반장이?
네.
이 반장이 왜 갑자기 진행을 하고 그래요?
네, 혁신을 위해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 혁신이란 말에 제가 약해지니까. 뭐 해봐요, 계속.
네, 편말 예. 다들 갖고 계시죠? 네,
그. 전후에 없어요, 편말. 저는 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지켜보시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 지켜볼게요. 네. 지켜볼게요.
네. 네. 사실 소셜미디어의 미덕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짜뉴스다 이러면서 계정을 중단하는 거, 이거 좀 괜찮은 거라고 보십니까?
계정 먼저... 중단 조치가 괜찮은 거냐? 예. 네. 오케이.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 중단 찬반인 거죠.
네.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계정 중단
그러니까 표현의
찬성.
자유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대해서 트위터가 여러 번 사전 경고도 했었고 그런 게 누적되면서 지금 중단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짜뉴스나 뭐 너무 뭐 자극적인 뭐 잘못된 정보 이런 거 올리면 정지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내린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난주에는 이제 의사당에서 이제 임명사고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조건부 찬성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위터를 닫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들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트위터를 닫으니까 아까 류반장 발제에서 닫지만 팔러라는 소셜미디어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팔러도 지금 구글이나 애플 쪽에서 이제 닫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진입이 어렵게 다운로드를 막아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규제 일변으로 가면 음성적인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서 확증 편향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 아니에요? 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일단은, 일단은 닫는 건 괜찮은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네. 이거 이상한데. 앞에는 거의 한 90%는 지금 반대 입장을
해놨고. 끝까지 들어봐야
끝까지. 그리고 매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제 소지가 있는 트위터를 올렸을 때 그 공개적인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사실 검증도 해보고 트럼프 주장이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예기치 못한 그런 숨기능들도 있었기 때문에 트위터
뒤쪽엔 무조건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좋은 얘기예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찬성인데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이 범람을 하면 진품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가짜뉴스를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소식을 못 듣고 지지자들이 혹해서 그 폭력 성향, 이번에 의회 폭력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발생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막은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뜬금없이. 아니, 유반장 의견을 밝혀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시간, 딴 시간 빼줄게요.
시간이 좀
빨리 있나요? 얘기하고 갑시다.
아, 예, 저는 원래는 좀...
찬성?
네, 저는 찬성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처음엔 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표현의...
아니, 처음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게 좋은 의견이 뭐예요? 네.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찬성 의견으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폭력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 사실 그 부정적인 의견을 명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폭력 표현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트위터에 방침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재밌네요. 반장 대반 이거 자주 합시다. 재밌네요. 예, 아주 의미도 있고 좋아요. 자, 다른 얘기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란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조선 납포 소식 관련해서 어떤 속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최 차관은 현지 시간 10일에 이란을 방문을 해서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아락치 차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국에 묶여있는 원유 수출 대금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락치 차관은 이번 유조선 납포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거고 억류된 유조선은 그때까지 이동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협상에 큰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네, 관련 속보 계속해서 좀 챙겨보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초유의 퇴임 후 탄핵 절차 개시, 트럼프 트위터 영구 정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9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최대한 설 전에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공방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논쟁도 한창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2차 때보다 1조 5천억 원이 더 늘었는데요. 9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방역지침이 강화돼 큰 피해를 입고 있죠. 소상공인 250만 명에게 우선 지급이 됩니다. 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드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그만큼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여권에선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일부러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보전 효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만 지원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없냐라는 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오늘은 한 발을 뺐습니다. 피해가 큰 계층을 도와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
이 대표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마 정부 측 입장 때문인 듯합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개 메시지를 보냈었죠.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면서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 답변에선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고
정부의 국감을 지키고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4차 지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은 아니다라면서 지원금을 주더라도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결은 달랐지만 역시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지난 총선거 같은 본선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의당은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 편성에 돌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1차 추경 때와 같은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재정 적자가 1.5%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언제 끝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나 더 편성해야 할지도 물음표입니다. 선별이 오르냐, 보편이 오르냐, 전문가들의 분석도 정치권만큼 엇갈리고 있는데요. 결국 정치적 신념에 따른 선택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 혹시 누구 노래인지 아시나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1998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슈가맨에도 해당 가수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여정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죠. 모르는 게 이상한 이상복 국장. 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제가 싱어게인도 그렇지만요. 슈가맨은 뭐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봤어요. 지금 저 노래가 사이버 가수 아담이 부른 잠깐만. 그 세상에 없는 사랑 아니에요? 제목이? 맞죠?
역시 그 국장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정치부의 번역기 이상부시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 정치부의 번역기 이상봇 둘의 공통점은 그래픽만 사이버일 뿐 실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요즘은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 AI가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연 현장반장의 이런 푸념에도 척척 답변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헤이 카카, 내일 출근하기 싫어.
그래도 꼭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만 출근하면 내일부턴 푹 쉴 수 있으니 힘을 내요.
AI 스피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네요. 국장은 쉬는 날에도 일을 시킨다는 점. 야근 대마왕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야근 얘기를 좀 했다가 그 별명이 야근 대마왕이 됐어요.
그건 팩트 아닌가요?
학습이 좀 부족한 듯 싶은데요. AI 발전의 원동력, 바로 엄청난 학습량에 있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이미 옛 이야기입니다. 이젠 창작의 영역까지 넘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사진을 주고 고F으로 바꿔봐라. 또 이렇게 바꿔봐, 저렇게 바꿔봐 하면.
아, 이렇게 화풍을 다르게 바꿔주네요.
문제는 AI가 어린아이처럼 인간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광고 한 편을 좀 볼까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 뿐이라 노잼이야.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짜증나.
무분별한 콘텐츠를 학습한 AI의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어린이 수준의 AI라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설정된 AI 이루다. 실제 연인들의 그 나눈 대화 100억 건을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이루다의 대화 속에 혐오와 편견이 그대로 담겨 논란입니다.
저희가 AI에 대해서 윤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AI는 스스로 배우자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를 그대로 사람이 다시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재용 전 소카 대표는 제작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기본적인 차별과 혐오는 걸러냈어야 한다면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MS사가 개발한 헤이가 인종과 성차별적 발언을 쏟아내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만약 테이가 이 말이 좋은 말이고 이 말이 나쁜 말이고 이 말은 나를 슬프게 하고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AI가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인간이 갖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갖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은 아직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일단 이루다 제작사 측은 무엇이 안 좋은 말이고 무엇이 괜찮은 말인지 적절한 학습 신호를 주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AI가 학습하는 건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입니다. 이루다가 배운 혐오와 편견 그리고 차별적인 언어들 어쩌면 대한민국에 민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반칙 놓고 용쟁호투 대선주자들 공방.
네, 일단 본격적인 그 대화 이어가기 전에요. 그 오류는 잡아야죠. 그죠? 아까 이제 조반장 발제에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야근 대마왕? 대마왕이라고 돼 있는데 저 아니잖아요, 신반장.
야근 대마왕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야, 예, 야근
50시간 제도 이후로는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데.
야근 특대마왕.
또 무슨 소리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맞아요.
늦게까지 챙기라고 하셔 가지고 조반장이 조금 그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말만 그렇겠지 실제로 안 챙겼잖아요.
아니, 저 챙겼습니다. 저 혁신 양권에 넣어 좀 적어 놨습니다.
남았어요, 그날?
그럼요.
그래요? 저 일찍 갔는데. 아유, 미안해라. 알았습니다. 네. 아 근데 야근 안 시키잖아요, 유반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장이 계속 계시니까 저희가 지금 퇴근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여정의 혁신 TF 안건으로 좀 올려야 하지 않나.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그 퇴근을 할게요. 퇴근해서 다시 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 반장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유반장 강성이네요. 자, 그렇고요. 그 민주당 강성 지지차들이요. 이낙연, 이재명 두 그 대선주자를 놓고 투표를 벌였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강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이낙연 대표 지지자와 또 이재명 지사 지지층이 새 대결을 벌였는데요. 양측은 각각 이 대표 퇴진론과 또 이 지사 출당론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투표 결과에서는 이낙연 퇴진은 반대가 좀 많았고요. 이 지사 출당은 찬성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 권리당원들은 당비를 납부하는 열성 당원들인데요. 이번 투표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친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는 이 지사에 대한 여론이 좀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맞붙었던 그 후유증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고요. 스티브 유, 이제 유승준이
또다시 유튜브에 방송을 내보냈다고요?
네, 그 스티브유는 이게 새롭게 올린 동영상에서 그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와 법무부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스티브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19년입니다. 꼭 저를 막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지 않고서야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한 것,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어서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상 저 단 한 사람입니다.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스티브 유를 국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스티브 유가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인 미군 장갑차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언급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심도 느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외국인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물의를 빚고 있는 게 있는데 구독자가 1,40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튜버가요.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리고 그 옆에 중국 음식이라는 무슨 주장을 뭐 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유튜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유명한 중국 유튜버인데 요리하는
장면으로,
네. 자연에서 요리하는 유튜버로 유명합니다.
네.
중국인 유튜버 리치지가 김치를 담그고 또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을 지난 9일에 공개했는데 이 해시태그에 중국 요리, 중국 음식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김치를 중국 문화로 왜곡하려는 이른바 김치 공정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리치지는 유튜버 구독자 1,400만 명, 또 페이스북 팔로워 400만 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수천성 시골에 살면서 친환경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올려서 뭐 중국의 리틀 포레스트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는데 뭐 구독자와 팔로워 상당수가 유럽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유럽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칫 김치가 중국 음식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절임채소 파오자이가 국제표준으로 인가를 받았다면서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표준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논란이 있었고 저희가 다뤘었죠.
네.
아, 아무래도 이제 요리 잘하는 박 반장이 김치 관련 동영상 하나 제작하고요. 그 옆에 코리안 푸드라고 하나 달아야 되겠네요.
제가 그 김치 만든 영상 올리게 되면 이게 파오차인지 김치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니까 차라리 국장이 그 태극권 영상을 보셔야 하고 이게 우리나라 고유 무술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극권이 우리나라 무술이라고 설명하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그렇죠.
아, 글쎄요. 예전에 이제 미셸 오바마가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박 반장은 좀 받아 적어도 돼요.
네네. 아, 뭐 어떤 말씀인가요?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갑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알았죠?
저를 또 이렇게 저급하게 만드시네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코로나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의 세계로 교회가 좀 대표적인데요. 앞서 해당 지자체가 6차례나 고발을 했지만 어제도 1,000명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200여 명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는 오는 20일까지 교회 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해서 오늘 교회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헌법소원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한국의 전부 다 교회 자유가 오는 것이고.
현재 그 세계로 교회 외에도 600여 개 교회가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들은 정부의 교회 방역 지침을 영적 전쟁에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를 멸절하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있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까지 떨어지자 세계로 교회 측이 일단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점인데요.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관련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방식 놓고 용쟁 호투 대선 주자들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연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놓고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를 두고 서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안 대표와 어떻게든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통합은 안 돼도 그만이다. 3자 구도로 가도 국민의힘에 승산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당도 안 대표에 대한 본격 견제에 들어갔는데 박준우 반장이 재보궐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 주변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라는 이슈를 두고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 대표를 향한 러브콜에 적극적인 금사파. 두 번째는 별로 아쉬울 것 없다는 밀당파입니다. 금사파의 수장은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정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강하게 권유 중입니다. 입당이든 합당이든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 어이 브라더.
어이 브라더.
브라더!
예, 브라더.
들어와, 들어와. 와!
뭐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이 정 위원장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표 계산만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야권 단일화가 아니라 헌법 수호 세력의 통합 단일화를 지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힘과 기타 중도 보수 성향의 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사구시란 무엇인가? 까마귀가 꿩을 잡아도 꿩 잡는 게 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분명 표 계산만 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요. 결국 재보선에 누구를 출전시키든 무조건 민주당을 이겨야만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금사파의 일원입니다. 출마의 이런 조건도 달았었죠.
입당이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 대한 고민으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출마 선언과 썸을 타는 건가요? 뭐 출마인 듯 출마 아닌 출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주 내로 안 대표와도 만나겠다고 했는데요. 안 대표를 만나 어떻게든 통합 후 경선을 치르자고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당 통합이 아닌 야권 통합이 아닌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만 행하는 후보 단일화만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대선까지 가서 오히려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르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선거만을 위한 그런 임시 단일화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아예 결혼을 해버려야지 불안한 동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후보와 단일화만 하면 나중에 대선 때는 야권 분열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으로 큰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 야당 분열의 상태가 고착화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안철수 당선된 안철수 후보의 신분으로 우리 당으로 입당하시겠습니까?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죠.
결국 통합이 안 되고 국민의힘 자체 경선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건 차선책이라고 봤는데요. 그럴 경우 단일화 가능성은 더 낮다고 봤습니다. 금사파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완벽한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면 반대쪽인 밀당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이나 단일화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죠. 오늘은 아예 통합은 생각조차 안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당 통합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건 뭐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 대표에게 저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이 자강론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독자 후보를 내서 3자 구도로 전개가 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요. 오늘 비대위원들과의 티타임에선 금사파인 정진석 공관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 선언을 놓고는 김 위원장이 어처구니 없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계속 안 대표를 거론하며 통합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권이 힘을 합치자는 주장을 두고 집안 다툼이 일어난 걸까요? 안 대표와의 단일화 이전에 집안 의견부터 단일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회의 전에 잠깐 정 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이 김 위원장과 직접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다. 이렇게 서둘러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자, 이제 여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권도 안철수 대표를 두고 왈과 왈부입니다. 견제 강도가 높아진 건데요. 안 대표의 주가가 올라가니 민주당도 마음이 급해진 걸까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를 비꼬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분노의 도끼질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중도 혁신에 돌이 깨질 흉내도 제대로 못 냈던 사람이 도끼질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태롭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안철수 대표를 볼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뭐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몰락한 양반, 사육사 등 뭐 다양한 비유를 동원해서 안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지금의 안철수는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들며 삼성 동물원을 질타했던 그 안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 동물원의 사육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테스트형의 이 말이 아닐까요? 너 자신을 알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도 당 지도부와 팀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오랜 기간 군부를 떼고 있는 인물이죠.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안 대표 저격에 동참했습니다.
갈치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런 그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절제하지 해지하기 위해서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미래 비전은 저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만 여전히 그분의 응답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달 안에 오는 건 맞겠죠?
그나저나 기도 응답은 받으셨어요?
네,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하루하루 매우 그 진중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유일한 민주당 후보죠. 우상호 의원도 안 대표를 겨냥해 한마디 했습니다. 야권은 안 대표 때문에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란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 단일화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
쉽지 않다.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안 됐던 여러 사례들이 안철수 후보의 정치 경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지만 이참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 의원은 집안 사람도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대내외 쌍방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쏘아붙인 겁니다. 박 장관도 지난번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똑같이 나올 예정인데요. 유력한 경쟁자가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예능으로 관심부터 끌게 생겼으니 뭐 의원으로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이 이야기는 들어가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일화 두고 국민의힘 엇박자, 민주당 안철수 태극기 집회에서 볼날 머지않아.
네. 자, 조 반장, 저 박 반장이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장관의 예능 출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진 않았는데요. 대신에 네. 해당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특정 후보,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두 당의 특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줬기 때문에
예.
이것은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 그래서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으신 분이야 뭐 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치인이 자신을 홍보하고 싶은 욕구야 늘 생기는 건데.
예.
의원은 방송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거고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자신도 예능 출연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 시장파 방송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선거 저는 서울시장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아 그러면 하지 말자.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또 다른 범여권 주자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도 예능 출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없는 건지 세탁이 필요한 건지 특혜를 누리겠다는 건지 이렇게 비꼬는 글을 올린 겁니다. 또 시대착오, 전근대적, 공사 구분 안 되고 여성 인격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야 하는지 이미지만 있는 여성 정치인들을 과연 서울 시민들이 반기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박경선 장관은 예능 출연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이 이유 때문에 출연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진행되던 시기였었거든요.
아, 촬영 시점이요?
네, 촬영 시점이. 평상시에는 이제 좀 잊고 지내기도 하는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자, 그나저나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가 궁금한데 이제 본인의 행보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 대표의 근황은 어때요?
그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당이나 합당 논의에 대해서 별도 입장을 뭐 밝히진 않았습니다. 뭐 일단은 누가 뭐라 하든 정책 선거에 집중하면서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뭐 우리 국장도 이제 조반장이나 류반장이 아무리 혁신 외쳐도 그냥 뭐 다 개의치 않고 그냥 본인 갈 길 가시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오늘 그렇게 간 건데 뭐 야권 통합 말고
뭐라고 답을 해야 돼?
뭐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뭐 서울시 폭설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
한 푼의 소득 감소도 없고 오히려 올해 월급이 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자 말자 하며 싸우기보다 그럴 돈이 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합시다.
네, 안 대표는 오후에는 대구로 내려가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대구 팔공상 동화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전 약속이 없이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홍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홍 의원은 안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만난 뒤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안 대표를 두고 난득호도라는 사자성어를 썼는데 혹시 이 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난득호도.
이런 어려운 말은 또 우리 복국장이 전문이시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국장한테 모든 걸 다 맡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국장에 좀 일을 좀 덜어드리고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예, 제가
뭐예요?
딱 준비했습니다. 예.
자, 사회생활.
제가
아니, 사회생활. 정말
해야 돼요. 자, 난득호도 어려울 난 얻을 뜻 프로 칠할 호자 이렇게 쓰는데요. 지역을 하면 빛나는 물건을 흙칠이나 풀칠해서 흐릿하게 보이게 하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면서 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씁니다.
조반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걸 잘 알아가지고 정리를 해줬는데요. 결국 잘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수록 진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낭중지추라는 이 사자성어랑 반대말이죠. 홍준표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보니까 난득호도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빈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몰려든다는 것은 YS를 봐도 정치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멀리 대구까지 자신을 찾아온 안 대표의 성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었죠. 성폭행 논란이 일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제 김병욱 의원과 관련된 속보가 좀 들어왔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오후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병욱 의원을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한 당사자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의사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김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음을 밝힌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또 A씨는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은 가세연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지난 9일 제출했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가 접수했다고 합니다. 앞서 가세연은 김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가세연 측의 추가 입장은 아직 나온 건 없죠.
네,
만약에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또 사실관계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죠.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야권 통합 놓고 이견, 여당 안철수 본격 견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13세 미만 아동학대 수사 전담팀 신설로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정인양의 묘 앞에는 수많은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 덕분에 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들도 쏟아지고 있죠.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를 받았던 경찰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찰청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새로운 전담부서 신설, 무늬만 전담이면 안 되겠죠. 그동안 대책이 없어 막지 못한 건 아닐 겁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서로 거듭나야 할 겁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 얘기하려고, 또 혁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오늘부로 저는 그 신반장 라인을 확실하게 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회생활을 잘하는.